B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점령한 지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요 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23일 밝혔습니다. 키이우 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자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산업지대에 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불행히도 러시아 임시점령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유용한 주요 자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장량에 대한 일부 통계가 오래됐지만 이번 추정치가 지질학 조사와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리튬이나 티타늄, 우라늄, 히토류 같은 중요 광물에 접근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확고한 안보 보장을 원합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23일 총선거를 치릅니다. 독일 유권자들은 수년 동안에 걸친 경기 침체와 이민 억제 압력, 우크라이나의 미래, 유럽과 미국 사이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새로운 정부를 뽑습니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우파 진영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극우 진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하원 630석을 새로 뽑습니다. 중도 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 CDU와 기독사회당 CSU 연합이 가장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CDU, CSU 연합이 총선에서 이기면 연정 구성을 주도하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여당 자리를 내주고 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 가자 휴전협정에 따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굴욕적인 의식을 중단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휴전이 지난 1월 19일 발효된 이후 하마스는 잘 준비된 인계 인수 과정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25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면을 쓴 무장 요원들이 인질들을 무대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도록 강요했습니다. 21일 7번째 수감자 인질 교환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 6명을 석방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연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 조처를 노골적인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명 이상을 석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 대면 회의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3일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국영 언론과 회견에서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질문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매우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 간 회담 성사 노력이 초기 단계며 가장 집중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향후 2주 안에 만나 추가 고위급 회담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도치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씨는 22일 모든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정당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씨는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모든 연방 직원은 곧 자신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메일을 받을 것이라면서 만일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수 언론 매체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은 지난주에 달성한 것에 대한 약 5개의 핵심 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라는 제목이 달린 이메일은 인사관리처 OPM이 보냈습니다. 이메일 회신 시한은 24일 저녁 11시 59분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15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한일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민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윤 기자, 이 회담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이 회담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번 회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세 나라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번 세 나라 간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최 기자, 성명 내용 요약해 주시죠.
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말씀하신 대로 독일 민헨에서 만나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위험 문제, 경제 안보, 그리고 공동의 가치, 이렇게 네 부분인데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한미일 그 안보협력 강화 관련해서는 미한일은 일단 군사훈련, 이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 억제를 위해서 미국은 핵을 비롯해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이번 성명에 재확인했고요.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기존의 확장 억제 강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그동안도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건데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타이완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새로 추가된 것은 그 타이완과 관련해 타이완의 그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새로 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그리고 암호화폐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제재 활동,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그 제재 회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 억류자 문제,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그 무역 적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 분야, 그래서 미국의 LNG, 액화천연가스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최첨단 원자로,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분에서 한미리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민주주의 이런 그 공동가치를 재확인했고요. 특히 그 2025년 한국이 그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 의장국의 수임이 되는 것을 그 환영을 했고요. 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건데, 북한 비핵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의 문구를 보면요. 세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부분은 분명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원칙과 목표를 변경시키거나 포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문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원칙과 목표를 앞으로도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이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비핵화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면서 이 문제를 의제로 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점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될 때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금의 원칙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결이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1월 20일 날그 취임한 이래 취임 당일날 바로 그 첫날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을 했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북한 문제에 대해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똑똑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날이 아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선거 유세 중에도 여러 번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또 나아가서는 그 북한과의 그 정상회담 이것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이어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대화에 대한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백악관 안보 국가안보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원칙도 재확인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 신호를 보내고 반면에 공식적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내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중적인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뭐그 트럼프 행정부의 진이냐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신호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대로 대통령의 그 결심에 따라서 회담을 하거나 또 비핵화 또 북한과의 대화 여기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실질적인 그 입장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2023년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틀이 유지된다는 메시지로 볼수 있을까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이 부분도 사실 분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핵 공조를 비롯해서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자체가 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 했고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했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된 지원.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것을 이제 합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고요. 또 현재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합의한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이것이 유지될 지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 중에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와 별도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요?
네, 조태열 그 한국 외교부 장관하고 마르코 루비오 이제 그미 국무장관이 3자 회담만 한게 아니라 이번에 양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따로 만나서 그 양국 간의 현안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크게 그두 가지 문제가 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역시 그 안보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동맹 발전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 아마 한국이 강조했던 것은 관세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한국의 그 주력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25% 관세를 물리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수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무역 역자 역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 미국산 그 액화천연가스 LNG 등을 수입할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사흘 뒤인 18일, 북한은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오래된 입장은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의 의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의제로 다루는 그런 협상에는 아예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해 왔고요. 그것과 함께 그 대화의 전제 조건도 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대북 제재 철회, 이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자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북한은 이번에도 말하자면, 그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의 그 내용, 공동성명 내용에 반발하는 담화를 통해서 이 같은 오래되고 일관된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북한 측의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세 나라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 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 방위 수단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대화에 말하자면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비친 것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북한 담화는 익명의 대변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이 어떤 그 행동이나 그 성명을 발표하면 여기에 반발하는 담화를 낸 적은 많은데요. 이번 담화와 그 과거의 사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첫째는 그 담화를 낸 주체가 다르죠. 과거에는 주로 그 대외 사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또는 그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이것을 내고 반발하는 그런 상태를 보였는데요. 이번 그 담화는 그 익명의 대변인 명의입니다.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같은 공식성을 좀그 줄인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뭐저 미국을 비난한다든가 그러면은 대뜸 그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을 그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뭐 이런 것을 많이 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이 안 나옵니다. 물론 미국을 겨냥했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요. 또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도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그런 그 겨냥한 듯한 그런 비난하는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담화 반발하는 담화를 내고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건 밝힌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불필요하게 미국이나 한국,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 수위를 한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예,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그것이죠. 북한의 비핵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미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해서 말하자면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북한이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결의를 수용해서 이런 부분들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와 관련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15일 민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CVID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건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걸까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CVID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요. 지난 2004년이죠. 그 6차, 그 북핵 6자회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시 나온 것이 CVID,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 이런 것이 이제 그 CVID인데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 미북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사실상 CVID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이 그 공동 성명을 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했다는 것은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니까 그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요. 그 비핵화를 담는 표현 중에서 그 CVID를 다시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그이 같은 공동 성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참여한 미국의 의지도 반영됐고 나머지 국가들도 CVID를 넣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그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번 G7 공동성명에 CVID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간의 커다란 간극이 있는데 앞으로 핵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핵심적인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해온 대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지 여부, 그리고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쯤이 될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다시 그 얼굴을 맞대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실무 차원에서 있는 그 두 나라 간의 비핵화 문제, 핵 문제를 둘러싼 커다란 간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일거에 그 해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대자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그 대화의 출발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CBI가 됐던 완전한 비핵화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이것을 계속해서 북한 측에 요구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인데요.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전문가들의 오래된 말하자면 관측은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조 바이든 그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중간 단계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핵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핵 군축 협상 형태로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라는 소식 알아봅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는 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가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중국인들에게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여행사들이 관광객 모집 공고에서 이번에 그 자신들이 관광객을 모집하게 된 계기가 조선 국가여행국에 말하자면 정식 통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조선 국가여행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북한에서 관광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말하자면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북한 당국의 입장인 것이 확인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관광, 중국인들의 관광에 대해서 공식적인 허용이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 중국 내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북한 나선시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만의 중국 관광객이 평양을 찾았는데 왜 관광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네, 북중 간의 그 관광은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그 북한은 지금 제재로 인해서 외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외화벌이 수단, 외화를 벌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인데, 지난 한 2000년대부터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관광이 시작이 돼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중국인 관광객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같은 경우는 한 중국 사람 한 7만 명이 평양을 찾았고요. 2006년에도 한 4만 6천 명 정도 중국인이 평양을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그런 관광객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중단된 것이 여러 차례 뭐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중단된 건 역시 2020년 1월입니다. 당시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북한이 갑자기 중국과의 모든 국경을 그 전격적으로 봉쇄를 했죠. 그래서 북중 간의 뭐 경제 교류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그 5년 만에 문을 여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 재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대규모 현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잘 아시는 대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의 해안 지역에 컨도미니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관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벌이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관광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침 지정학적 요인, 전략적인 이유에서 이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지금 강원도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현지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2025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관광사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올해에 여러 가지 성과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성과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을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러시아 관광객 유치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1,000명도 안 되게 1년 새에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북한을 관광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한동안 냉랭했는데 관광이 재개되는 건 관계 회복의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 북중 관계가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상당히 불쾌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중 간에 이렇다 할 무슨 고위급 인사교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나서 북한에게 절실한 이 같은 중국인 관광 이런 것이 시작되니까요.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좀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신호를 서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북중 간의 새해를 맞아서 2025년도에 관계가 회복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까요?
예, 지난 18일 날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이 만난 거니까 사실 이제 그 종전과 관련한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되면은 예상보다 이 종전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을 이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문제는 이또 다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또 유럽 국가들도 중요한 말하자면 이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에 말하자면 어떤 의견 일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조만간에 이제 이것이 막을 내린다거나 또는 그 뚜렷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문제를 단순한 이 전쟁을 끝내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큰 틀에 말하자면 러시아와 간의 관계를 마치 다시 조정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국제관계를 구상하는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4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4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18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에서 만나서 4시간 반 동안 그 회의를 하고 4개 항에 걸친 그 합의를 그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합의 사항은 그 미국 러시아 양국 관계 그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양국 관계의 그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교 공간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눈길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각 고위급 그 인사를 임명을 해서 조속히 그 우크라이나 종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을 하자 이런 것에 그 합의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합의 사항은 이번 그 합의만 종전 합의나 미러 관계만 덜렁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지속적인 협조를 하자 이런 것에도 합의를 해서 이 네 가지가 양국이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주요 사안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협상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혀 배제된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협상 일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실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다. 또는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다. 그리고 사실과도 다르지만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이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요.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면요. 미국은 주요 7개국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발표하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넣는데 반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고요. 유엔 총회가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이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는 이 공동 발의자로 이 초안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지지와 함께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규탄했던 곳은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을 맹비난했는데 최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여기에 맞서서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속에서 산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협상에 일단 배제가 됐기 때문에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그 날선 비난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가 저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것이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미국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 3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천억 달러 이상을 도왔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정을 거의 미국이 메워주다시피 한 이런 것이 있는데요.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같은 재정적 지원, 무기 지원 이런 것을 그 끊거나 줄인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그 정부를 이끌어가기도 또 전쟁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날선 그 비난과는 별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기간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한 배경과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구칸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최근 한국 서울에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허브가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공연예술향연 공명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북한인권 공연예술향연 공명음악회에서 아코디언 연주자인 탈북민 김혜린 씨가 헝가리 무곡을 연주합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한 출신 청년과 전문 음악인들이 참여해 음악이라는 문화예술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문제를 조명하고자 열렸는데요.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비정부기구 IDH의 김승현 대표에게 단체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제 IDH가 인터내셔널 데모크래시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국제민주주의 허브인데 북한 인권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가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허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설립한 북한 인권 NGO입니다. 지금은 저희 5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남한 출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북한 출신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예술로 인권을 표현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악회의 이름은 공명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사전 용어로는 주파수가 일정하게 퍼져 나가다가 알맞은 주파수에 가면 진동하면서 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명이라는 거를 저희 쪽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다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 저희 목소리와 함께 맞아가지고 공명을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면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명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미국인권재단과 국제공화연구소, 또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또 에스토니아 국립음악대학교 한국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는데요. 공연은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행사가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의 후원을 받는 행사다 보니까 그 에스토니아의 탈린 대학교라는 곳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일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음악, 성악, 그다음 피아노, 듀엣 이런 것들로 일부를 구성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의 국악,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코디언이나 아니면 성악을 조금 섞어가는 협연도 같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주제를 각각 나눠서 음악회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더욱 신경 썼다고 합니다.
1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중심으로 다뤘었고 2부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조금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 파병 문제를 접하고 음악에 녹일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던 영상이나 공연을 하시는 연주자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어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나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혹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청년들 역시 저희랑 같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떠올리고 같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음악회는 남북청년 비영리단체인 유니시드가 협력해서 더 의미 있는 무대가 됐는데요. 그 참여객이 탈북민 어메스터 대표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아, 제가 IRI라는 인권단체와 함께 외교관들에게 알리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권 침해를 같이 공유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오늘 이 콘서트처럼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한 엄 대표는 젊은 세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기꺼이 동참했다고 전했고요.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문화의 힘이 크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 예술이 주는 또 힘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북한 인권에서는 오늘 이 공연이 주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탈북민 스스로도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 인권 침해를 알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은 주변에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시드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자인 탈북민 김혜린 씨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김혜린 씨가 연주하고 박보라 소프라노가 협연한 이울 레이스미업의 현장음과 함께 공연 소감 들어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된 것은 우선 제가 이제 유니시드에서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많고 오늘 특히 또 북한 인권 공연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탈북민이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명곡인 헝가리 무곡과 그리고 꽃들도라는 곡과 마지막으로 협연한 곡은 유레즘이역. 그래서 총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모저모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굉장히 좀 감사도 하고 정말 이런 공연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해서 북한 인권을 세계에 좀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특히 탈북민으로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의 장이 더 폭넓게 열리길 바랬는데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것, 뭐 대중음악이라든지 특히 음악은 또 우리 세계적으로 다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로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북한 인권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뉴스나 언론에서 접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인권 침해들이 요소요소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남북 출신의 청년들과 외교관, 또 국제기구 관계자처럼 다양한 청중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탈북민 김현수 씨는 You Raise Me Up에 들은 소감에 대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에 오자마자 듣게 됐던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그때 생각도 좀 나면서 울컥하면서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긴 좀 힘든 주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연도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또 공감도 해주시고 하셔서 오랜만에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연을 봤습니다. 약간 네, 일반 공연보다도 더 아무래도 제 출신이 탈북민이다 보니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객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북한,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관심을 더 넘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대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면 이제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했어요. 북한이 너무 자유가 없어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잊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네, 되었습니다.
끝으로 북한인권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김승현 IDH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울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공명 북한인권음악회라고 게재를 한 게 아니라 제1회 공명 북한인권음악회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제2회, 3회, 4회, 5회까지 해가지고 계속 북한인권음악회를 저희 쪽에서 주최할 의향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장소나 아니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점령한 지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23일 밝혔습니다. 키우 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자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산업지대에 있습니다. 율리아 시브리텐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불행하게도 러시아 임시 점령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유용한 중요 자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장량에 대한 일부 통계가 오래됐지만 이번 추정치가 지질학 조사와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 대면 회의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3일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비코피우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국영 언론과 회견에서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질문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매우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 간 회담 성사 노력이 초기 단계며 가장 집중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과 러시아 특사들이 향후 2주 안에 만나 추가로 고위급 회담을 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23일 총선거를 치릅니다. 독일 유권자들은 수년간의 경기 침체, 이민 억제 압력, 우크라이나의 미래, 유럽과 미국 사이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새로운 정부를 선출합니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중도 우파 진영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진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하원 630석을 새로 뽑습니다. 중도 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 CDU와 기독사회당 CSU 연합이 가장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CDU, CSU 연합이 총선에서 이기면 연정 구성을 주도하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SPD는 여당 자리를 내주고 연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 가자 휴전협정에 따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굴욕적인 의식을 중단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전이 지난 1월 19일에 발효된 이후 하마스는 잘 준비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25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면을 쓴 무장요원들이 인질들을 무대에 세워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도록 강요했습니다. 22일 7번째 수감자 인질 교환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6명을 석방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연기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 조처를 노골적인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명 이상을 석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도치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씨는 22일 모든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정당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씨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모든 연방 직원은 곧 자신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메일을 받을 것이라면서 만일 응답하지 않을 경우엔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언론들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은 지난주에 달성한 것에 대한 약 5개의 핵심 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란 제목이 달린 이메일은 인사관리처 OPM이 보냈습니다. 이메일 회신 시한은 24일 저녁 11시 59분입니다. 해당 이메일은 시한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